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45절에 마음에 선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43절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것은 오늘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마음에 악이 쌓여 있어가지고 악을 내는 건데 이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는 사람인데 그것은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선한 말이 나오느냐 악한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그리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그런 나무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못된 나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입으로 악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묵상한 본문과 이게 연결이 돼요. 어제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과 정죄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보시겠습니까?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빨리 빼고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눈 속에 티가 들어가는 경우는 요즘도 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면 요즘은 우리가 다 포장된 집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티끌이 잘 날아다니지 않고, 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농사 짓다가 뭘 이렇게 하다가 티끌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훨씬 줄어들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눈에 뭐가 날아 들어오는 게 뭔지는 알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들보를 뭔지 알지 모르겠어요. 들보 있는 집에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옛날에는 다 집에 들어가면 지붕에 들보가 다 보였지만 요즘이야 이게 들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티끌과 들보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나 빼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대조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씩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가장 능한 사람은, 비난과 정죄에 가장 능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러죠. 참소야말로 비난과 정죄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소하는데, 거짓말은 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 참소는 거짓말과 상관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꼭 나쁜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참소라는 것은 없는 것을 지어내가지고도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무능한 것이 있는데,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마귀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남의 잘못을 모르는 척 해주는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고 늘 뭘 들춰내서 비난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귀 닮아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귀 닮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을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남을 좀 허물을 모르는 척 해주거나 남의 잘못을 좀 감싸 안아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런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용서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모르는 척 할 줄 아는 분이 많으면 교회가 사리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좀 포근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늘 비난하고 입바른 소리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이게 교회가 험악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 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좀 험담하고 남을 욕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세능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지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눈에 뻔히 보이는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모르는 척 해주고 감사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는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모르는 척 해주고 좀 힘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격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바나바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나바는요,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위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인데 너무 위로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로자다. 저분은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별명이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별명을 누가 지어줬느냐 하면 사도들이 지어줬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역의 돌파구도 열어주고요. 어려운 일은 다 바나바가 감당하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열두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빨은 소리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힘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과 4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조가 되는데 공통점은 똑같이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초가 없이 주춧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탕류가 홍수가 큰 물이 밀려와서 집에 부딪혀요. 그러면 당연히 기초 없이 지은 집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으면 우리는 위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우리는 남의 허물을 좀 모르는 척 해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빨은 소리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격려하고 힘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도와주는 선한 말을 많이 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